네, 오늘 부활절 주일인데요. 묵별 예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아마 마음이 힘든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 또 조금 예배드리기가 불편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그러나 부활의 기쁨을 오늘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저희들이 함께 기뻐하며 이 기쁨을 나누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 바울이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지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지 그에 대한 그 모든 생각을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하고 또 이 부활주일의 기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잠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은 잠자는 채 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못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 볼게 될 터인데 본다고 하니까 못 보겠구나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하시죠.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한다면은 내가 죽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다시 너를 살릴 수 있을 때인데 내가 죽은 채 하고 있으니 내가 살릴 수가 없구나. 그런 말씀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는지 십자가의 죽음과 왜 연합해야 부활 생명과도 연합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바울의 그 부분에 대한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 깊다.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된다는 얘기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서는 일단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결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는 이제 완전히 뭐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해방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로부터 묶여있는 상태로부터 완전히 풀려난 것이죠. 그러면 구원은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렇게 일단 죄와 관계가 정리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단 죄와 한번 결별하게 되면 물론 죄의 영향력은 남아있을 수 있겠죠. 우리 몸의 옛사람을 통해서 그 남아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울이 단호하게 선언하듯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명령을 받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건 마치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칩시다. 아니면 사별했다고 칩시다. 더 이상 전 남편이나 전 아내가 법적인 권리나 의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 이상 지배국이 피지배국가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의무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탈북자들은 어떻습니까? 탈북자들 여기 넘어오면은 북한 더 이상 법질서나 법체계와는 상관이 없죠. 그러나 옛 본인이 있었던 것, 그 과거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는 있겠죠. 그건 우리가 마치 이민 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이민 가면은 그 나라 법의 질서 체제 하에로 들어가는 것이어서 더 이상 우리 정부가 그들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할 수도 없고 어떤 책임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만약 이민 가서도 한국에 남아 있는 뭐 가족들하고 계속 영향을 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고 칩시다. 그럴 수 있죠. 여기 관심도 가지고 여기 소식도 들으면서 계속 한국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 있는 가족들이나 이쪽에 있는 정부가 이민 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법적 의무를 지우거나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표현, 더 이상 우리가 죄 지배하에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왜 이게 중요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절 이하 5절까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세례교인입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란 것은 죽음을 뜻하여. 세례는 물에 가라앉거나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런 세례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의식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연합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는 일단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만 우리는 그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연합하다는 것은 한 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와 동일한 뿌리 속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과 연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죄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 전처럼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뭐 죄와 완전히 절연했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있다거나 옛날에 죄된 버릇이 또 불쑥 나와서 죄로 돌아갈 수도 있고 죄에 실족할 수도 있지만 그건 마치 뭐 전쟁의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남아있는 무슨 뭐 게릴라들한테 좀 습격을 당한다 할까?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할 핵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세례받습니까? 연합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연합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함께 둘 다 연합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경험해야 다시 새 생명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걸 우리는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제자들에게 그 삶을 미리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 연합이라는 삶이, 연합이 가져온다는 것은 그 연합 때문에 우리가 모양도 같은 모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같은 뿌리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예,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이죠. 그분이 함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로 살아간다면은 그분이 죽으심과도 연합해야 하고 그분의 부활과도 연합하기 위해서 일상 자체가 그분을 따르는 삶,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어떤 삶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기 확인이죠. 어떻게 부인입니까? 세상은 자기 강화입니다. 자기 극대화입니다. 그게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자기 부인의 특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곧 죽음의 길이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래야 우리는 다시 사는 부활의 삶까지 연결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 삶이 결코 녹록한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이 주인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강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주인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길 이름을 갖다 별명을 붙이기를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 길을 우리가 제자도라고 부르며 가게 되는 것이죠. 왜? 같은 모양으로 살고 같은 모양으로 죽고 같은 모양으로 다시 살기 위한 신앙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섬김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성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게 연합한 자의 모습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할 때 오늘 바울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이 죽는 까닭은 죄의 몸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몸은 무엇이고 옛사람은 또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거듭난 새 사람과 완전히 대비되는 인격적인 존재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의 몸이란 죄성을 버리지 못한 죄된 몸, 죄악으로 아주 그냥 범벅이 된, 뒤범벅이 된 그런 속성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함께 죽을 때 죄의 몸은 자연히 죽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몸이 죽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존재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죽어야, 죄의 몸을 벗어야, 옛사람을 온전히 죽여야, 벗어나야, 그래야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게 거듭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법정 용어예요. 무죄 선언입니다.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과정은 뭡니까? 세례받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도 우리는 연합합니다.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린 분은 예수님 혼자만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에 함께 그분과 함께 죽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게 연합의 진정한 의미죠.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과도 우리는 다시 연합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 그게 우리가 세례받은 이유고 주님께서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신 이유이죠. 따라서 8절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연합의 진정한 의미라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바로 그 생명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그게 그 신앙의 핵심이요. 그는 그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자기 신앙 여정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바울은 그 부활만이 그 어떻게 보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15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외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이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 부활에 증인된 이 특권, 이 놀라운 이 증언에 힘입어서 그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죽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렇습니다. 그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는 맨날 반복되는 제사 아닙니까? 예, 한번 죄 짓고 또 무슨 뭐 희생 제물 드리고 피 뿌리고 말이죠. 또 그러고 나서 또 죄 짓고 와서 따라서 제물의 효력이 뭡니까? 예, 무슨 제대로 된 효력입니까?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분 당신 자신의 영 단 한 번의 제물 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일으켰다는 것,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의로운 존재가 된 것, 예. 영원히 하나님과는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 의로움을 덧입는 존재가 된 것 아닙니까? 따라서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죽은 자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서 꿈틀거릴 때마다 선언해야 합니다. 너 죄야. 죄 너는 죽은 자야.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너하고는 사별했다. 너하고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온 세상에 대하여 당당히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된 대로 그분은 나셨고 그분은 죽으셨고 그분은 다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성경대로라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경대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는 성경대로 나셨습니다. 9장 6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연합한 자, 우리와 연합한 그 그리스도는 영원의 상고의 뿌리를 두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과 죽음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리고 나귀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대로 그분은 공생의 사역을 이어가셨던 것이죠. 시편 22편 16절 말씀, 17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 거기도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받고 죽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의 곳곳에 우리는 예언된 말씀대로 그분께서 오셨고 그분께서는 사역하셨고 그분께서는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16편 18절까지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응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말씀대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말씀대로 성취하신 구약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신약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성취하셨고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 전체를 우리가 통째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같은 모양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닮아간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날마다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뿌리째부터 진액으로 빨아올리는 삶이 되어서 그분의 모양을 닮아간다면 어떻게 세상과 같은 모양으로 살겠느냐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왔다면 부활을 우리가 큰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 백성도로 사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걸음은 예전과 다른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주일 아침에 선언해야 될 건 뭡니까? 반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렇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죄하고 상관이 없다. 죄야, 나를 직접 거리지 말아라. 나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 더 이상 나는 너하고 볼 일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나는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5절, 15장 12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그게 무슨 부활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냐? 도대체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느냐?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부활에 대한 시비, 부활에 대한 의문, 부활에 대한 조롱은 언제든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부활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본인 당신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일 뿐만 아니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부활시킬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분을 첫 열매로 거두신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서 계속해서 거둘 열매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은 부활의 티저 영상이 아니냐. 다음 부활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의 것을 전부로 알아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5장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거둔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이 썩는 몸에 우리는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살지 않습니다. 부활을 굳게 믿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몸의 가치를 어디다 두게 됩니까? 이 몸으로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데 우리의 썩을 몸을 다 쓰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밀알이 썩어야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모든 씨앗들은 땅에 심겨 썩어야 발화하고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줄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그 씨앗은 죽음을 위해 심겨지지만은 썩지 않을 것으로 난다는 게 뭡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썩을 몸으로 이걸 심게 되면 썩지 않는 영의 몸으로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것.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썩을 몸으로 우리는 남겨진 시간, 남겨진 여생, 썩지 않을 것을 거두기 위한, 썩지 않는 영의 몸을 거두기 위한 그런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의 목숨만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전부라고 알고 살고 이 땅의 것들이 전부라고 알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굳게 믿으면서도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고 부활의 생명과 연합한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보이는 것들만을 그렇게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아간다면은 그러면 세상 사람보다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썩을 몸으로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신앙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주일이 그 얘기를 같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드리면서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쁨이 있다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다면, 우리 안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심어주신 부활의 생명의 뿌리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뿌리가 깊게 깊게 뿌리 내리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게 하셔서 일생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어떤 것도 우리를 부족하다고 말하는 입술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이 생명이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임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